오래전에 개그맨 이경규 씨가 대학에서 강연을 하게 됐는데 그때 했던 주제가 인생의 짐을 함부로 내려놓지 마라라는 주제였습니다. 인생의 짐을 함부로 내려놓지 마라. 자신이 지리산 등반할 때의 경험을 살려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배낭을 메고 등산을 하는데 너무 배낭이 무겁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몇 번이고 이 배낭을 좀 이렇게 벗어 던지고 싶은 마음이 몇 번 들었는데 그래도 정상에 오를 때까지 꼭 참고 이 배낭을 메고 올랐다는 거지요. 그리고 올라서 그 배낭을 열었더니 그 안에 먹을거리가 많이 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경험을 말하면서 인생도 이와 다를 바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생각해 보면 이 땅에 사는 누구나 짐 없이 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짐 없이 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부닥치는 일 중에서 짐 아닌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 오늘 우리 파워교회 친구들도 함께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아마 저 친구들도 무거운 짐이 있을 겁니다. 예, 그렇죠? 무거운 짐이 있을 거예요. 당장이라도 좀 벗어 던지고 싶고 막 당장이라도 좀 이렇게 안 하고 싶은 그 짐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지고 가는 짐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하기를 기꺼이 짐을 짊어지라는 거죠. 기꺼이 짐을 짊어져라. 왜냐하면 언젠가 그 짐을 풀 때에 짐의 무게만큼의 보람과 행복을 얻게 될 것이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살아갈 때 수많은 짐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 당장이라도 벗어 던지고 싶은 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때로는 어쩔 수 없이 그 짐을 묵묵히 짊어져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정상에 오를 때까지 그 짐을 짊어지고 가지만 그러나 그 짐의 무게만큼 보람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 수험생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얼마나 그동안 애쓰셨습니까? 참 우리나라 고등학생들 보면 참 불쌍하기도 하고 예, 물론 저도 그 세월 보냈지만 그래도 참 불쌍하기도 하고 참 안 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 짐 있잖아요. 짐. 어쩔 수 없는 짐인데요. 이거 벗어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시험도 못 칠 뿐더러 합격의 영광도 못 보는 거예요. 그 짐 끝까지 정상에 오를 때까지 잘 지고 가면 결과는 나중에 보람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인생에는 나 혼자 힘으로 지기 어려운 짐도 있다는 거죠. 내가 좀 버티고 견디면 좀 질 수 있다면 지고 살겠는데 그런데 인생에는 늘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잖아요. 내 혼자 힘으로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선교사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에는 크게 세 가지 짐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첫째 짐은 육신의 짐이 있다는 거죠. 육신의 짐. 예. 그래서 뭐 의식주 문제라든가 뭐 직장의 문제, 뭐 취업의 문제, 뭐 이런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이런 건강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육신적인 짐이라는 거죠. 짐. 그런 짐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러면 두 번째는 정신적인 짐이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정신적인 짐. 그러니까 정신적인 짐은 뭐냐면 어떤 스트레스, 불안, 좌절, 우울, 뭐 염려, 근심, 걱정 같은 짐이요. 이런 것들이요. 어떤 트라우마 이런 짐이요. 그런 정신적인 짐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죄악의 짐이 있다 얘기했어요. 죄악의 짐. 이 죄악의 짐은 불신앙, 불순종, 각종 범죄를 짓고 양심의 가책으로 번뇌하며 느끼는 고통의 짐. 그 고통의 짐이 있다는 거죠. 연약해서 뜻하지 않게 죄를 범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인하여서 늘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이런 어떤 짐이 있다는 거죠. 그런 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짐을 지고 살아가십니까? 육신의 짐이 있으십니까? 예? 정신적인 짐이 있으십니까? 또 죄악의 짐이 있으십니까? 최근에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안타깝게도 황혼 자살이 늘어가고 있답니다. 계속 늘어가는데 통계에 의하면 평균 하루꼴로 10명의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긴대요. 이거는 그냥 전체의 자살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황혼 자살이요. 어르신들, 연세 드신 분들이 자살하는 그 숫자가 하루에 10명꼴로 집계가 됩니다. 엄청납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부산에서도 불과 며칠 전에 부부가 함께 동반 자살했습니다. 암으로 오랫동안 지병으로 고생하다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지울 수 없다라는 결정을 두 분이 내리셔서 두 분이 함께 동반 자살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했었습니다. 그분들의 유서를 보면 온통 자식 걱정입니다. 자식에게 부담을 지울까봐, 짐이 될까봐, 그래서 선택한다는 것이 황혼 자살이에요. 그분들이 남기고 간 유서를 잠깐 보았습니다. 몇 가지 자료를 보니까 유머티스 관절염으로 자살한 60세 여성에 대한 자살의 그 유서의 내용입니다. 너희들에게 큰 짐이 될까 숨이 막힌다. 엄마가 방을 내놓았는데 계약금 200은 통장에, 잔금은 1400이다. 하루속히 연락해서 받아라. 여러분, 어머니가 자살하는 순간에 정말 그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자살까지 갔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자식 걱정하고 있어요. 자식 걱정. 또 자식에게 외면당해 자살한 65세 남성이 남긴 유서입니다. 아내의 뒤를 따르지 못한 것이 한이 됩니다.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였건만 어떤 생각으로 나를 외면하는지 알 수가 없군요. 자식들에게 천덕꾸러기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 죄가 되는 줄 알면서도 점점점. 치매와 암을 앓던 60대 부부가 어버이날에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유서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폐를 끼쳐 미안하다. 너에게 짐이 되는 것 같다. 우리가 가면 더 행복하게 살 것 아니냐. 그동안 정말 고마웠다. 여러분,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진짜 유서를 가지고 지금 읽어드린 겁니다. 이렇게 경제 불황이 점점 장기화되면서 생활고를 겪는 탓에 자녀들이 부모를 잘 보살피지 못하는 결과에 의하여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거 누구 탓할 날이 아니죠. 뭐 정부의 정책들을 결정하는 사람들만 탓할 일도 아니고 자식들만 탓할 일도 아니고 정말 다 함께 짊어져 주어야 할 짐이란 말이죠. 이렇듯 인생의 짐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인생의 짐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이는 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각자 지고 가야 할 짐이 있단 말이지요. 오늘 우리 학생들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학생들에게 너의 짐이 무엇이냐라고, 너의 힘겹게 만든 짐이 무엇이냐고 얘기하면 아마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겁니다. 내 짐은 이런 거 이런 겁니다. 정말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어른들만 겪는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그런 짐들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사람이 짐일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만 만나면 아 부담스러워.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리고 마음이 어려워지고 두려워지고 그냥 사람이 짐일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가족들이 짐일 경우가 있어요. 그냥 가족들만 보면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병든 몸이 짐일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다 짐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일부러 아프려고 아픕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질병에 시달리다 보면 아 내게도 짐이 짐일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내가 계속 짐을 지운다. 경제적인 짐을 지우고 또 가족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계속 짐을 지운다고 하는 생각들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결국은 마지막 내려놓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해요?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를 알고 열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를 알고 열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짐은 그렇게 벗겨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짐은 그렇게 벗겨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벗어놓고 간 짐은 여러분 남겨놓은 그 간 가족들이 다 짊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행복하겠습니까? 혹 부모가 그렇게 해서 외롭게 쓸쓸하게 사시다가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그렇게 자살을 했다면 여러분 남은 가족들이 행복하겠습니까? 남은 가족들은 두고두고 마음에 부담이고 죄송하고 후회도 되고 좀 더 신경 써드릴 걸, 좀 더 잘 살펴드릴 걸, 하나라도 더 좀 챙겨드릴 걸, 맛난 음식이라도 한 번 더 대접해드릴 걸, 이런 후회가 안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다 내려놓게 되면 자살하게 되면 어떤 결과네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이유가 된단 말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릴 적 생각이 났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다닐 때는 저희 집에서 그 국민학교까지 4km가 넘었습니다. 훨씬 넘었습니다. 4km가 넘었어요. 뭐 지금 가라 하면 뭐 훌쩍 금방 가는데 4km 문제도 아닌데 그런데 그때는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니까 보폭도 짧았고 그리고 제 몸보다 더 큰 가방을 메고 무거운 가방을 메고 학교를 다녀야 했으니까 그 거리가 만만치 않았던 걸음이에요. 물론 버스도 다니긴 했지만 신장로 막 자갈길이잖아요. 먼지 막 풀풀 내면서 그런데 차도 많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대개 그때 당시는 대개 너나 할 것 없이 다 걸어서 학교 다녔거든요. 다 걸어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니다 보니까 좀 꾀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이 무거운 가방을 좀 벗을 방법이 있겠는가.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일정한 거리까지 책가방 들어주기 게임을 했어요. 가위바위보 한번 하자. 가위바위보 해서 이기면 가방 벗고 그래서 진 사람이 그 가방을 들고 가는 거예요. 저는 머릿속에 생각할 때는 내가 이길 거라는 생각에서 내가 이기면 이 가방 벗어놓고 편하게 학교 가리라 하는 생각에서 하자고 제안을 했고 그리고 친구들은 아주 선뜻 따라와 주었지요. 그리고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제 생각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지요. 제 가방조차도 버거워서 힘들어 하는데 친구들 가방, 제 가방 메고 친구들 가방 막 끌고 질질 끌면서 이렇게 어렵게 끌고 가던 때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막 질질 끌면서 막. 예. 그러면 항상 구간은 전봇대, 이 전봇대에서 다음 전봇대까지. 그러면 그 다음 전봇대까지는 기대를 갖고 가죠. 질질 끌면서. 근데 가위바위보 하면 역시나 또 져요. 예? 그러면 내내 학교까지 땀 비질비질 흘려가면서 범벅이 돼서 학교까지 가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잠깨가 또 밝은 친구 아닙니까? 그래서 또 다른 제안을 했지요. 이렇게 안 되겠다.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가방 다 모으자. 모아서 긴 장대에 끼우는 거예요. 끼워서 앞에 들어 그리고 뒤에 들고 가자. 이렇게 하면요. 와, 훨씬 가볍고 재미나고 즐거워요. 학교 가는 것이 즐겁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저만 그렇게 성장하진 않았을 거예요. 저만 그렇게 시골에서 성장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다 시골 출신 아닙니까? 예. 저만 촌놈이라서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학교를 이렇게 가곤 했었습니다. 서로 함께 든다는 거, 짐을 서로 함께 져준다는 거. 내가 홀로 질 때는 버겁고 땀이 범벅이 되고 때로는 눈물이 범벅이 되는 고통의 세월이지만 누군가가 함께 내 짐을 나눠 지고자 할 때 그 짐은 행복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그 짐을 풀 때면 그 짐의 무게만큼 우리는 보람과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그러고 보면 짐이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짐이 마냥 나쁜 것만은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저 그 짐은 힘겨운 거예요. 가급적이면 벗어 던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요, 결국은요, 그 짐이 결국은 상대방을 살피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나도 힘들지만 또 다른 힘든 사람을 살피는 계기가 되고요. 또 서로를 견디게 하는 버팀의 힘이 되기도 하더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의 짐을 좀 덜어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인생의 짐을 덜어내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들과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기꺼이 자신의 짐, 자기의 짐을 지려고 해야 해요. 뭔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짐을 덜다고 해놓고 자기 짐을 지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내가 져야 할 짐이 있어요. 마땅히 당연히 내가 져야 할 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자꾸 남에게 떠넘겨요. 내가 마땅히 져야 하는데 내가 짊어져야 될 짐마저도 자꾸 남에게 자꾸 떠넘겨요. 자꾸 떠넘기고 그리고 남 탓하고 남 핑계 대고 하는 습관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인생의 짐을 덜어내려면 먼저 내 자신에게 주어진 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4절 5절 말씀해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얘기합니다. 여기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합니다. 대개 내 짐은 무겁고 남의 짐은 가볍다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또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는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사에 불평이고 매사에 불만족이고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5절 보세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짐은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책임이고 의무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책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의무가 각각 각자에게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책임을, 그 의무를 발견하여서 그것을 져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려면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짐이라고 하는 이 말의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나오는데 2절과 5절에 나오는데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되어 있고요. 5절에 보면 각각 자기 짐을 잘 질 것이다. 이렇게 질 것이다 이렇게 해요. 자, 눈치 빠른 분은 벌써 금방 알아챘을 거예요. 아하, 2절과 5절에서 한국말로는 짐이라는 표현이 똑같지만 아, 의미가 다르겠구나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보세요. 2절에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되어 있고요. 5절에는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먼저 이 2절의 짐은 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뭐냐면 혼자 지게는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 버거운 짐이에요. 도무지 혼자는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가리킬 때 바로 2절의 이 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짐을 어떻게 알아요? 서로 지라는 거예요. 내가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버거운 짐을 서로 지래요. 그리고 5절에서는 짐은 프로티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프로티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혼자 운반할 수 있는 견딜만한 짐, 자기 몫의 짐. 자기 몫의 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각자 자기 몫의 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몫의 짐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학생들이 오늘 이렇게 와 있지만 학생들에게 자기 몫의 짐이 뭐예요? 공부하는 거잖아요.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일해서 돈 버는 게 자기 몫의 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아이들이 짊어져야 될 짐은 공부하는 거예요. 학업을 이어가는 거예요. 열심히 실력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에게는 자기에게 준 이 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짐을 지라는 거예요. 물론 인생은 누구나 그 짐을 싫어합니다. 가급적이면 그 짐을 피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5절의 이 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란 말이죠. 책임. 그것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예배 참석하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누가 그 짐을 대신 짊어줄 수 없어요.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그거는요, 내가 해야 돼요. 마땅히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이에요. 또 우리가 전도하는 거, 영혼 구원하는 거. 아유, 나는 말주변도 없고, 나는 뭐 아유 외모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잘생긴 목사님이나 하는 거야. 응? 목사님이나 전도하는 거지. 뭐 나는 뭐 외모도 좀 그렇고 거시기 하니까. 예.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은 자기의 몫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하늘의 상급은 자기의 몫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저의 몫은 있는 거예요. 제가 감당해야 될 제 몫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 몫을 제가 감당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영혼 구원하는 일들이요. 또 헌신하는 일이요.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요. 각자의 몫이 있어요. 성전 건축도 할 때요.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서로가 각자 감당해야 될 몫을 서로 감당해 주다 보면 건축도 은혜 가운데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짐을 기꺼이 지고자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짐을 힘껏 지고자 할 때 우리 인생의 짐에 덜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짐을 지려 해야 해요. 아이고, 제가 인생의 짐을 덜자고 얘기해놓고 먼저는 첫째는 내 짐을 지자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짐마저도 내가 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짐을 내 손으로 질 수 있다면, 여러분 은혜 중에 아니, 은혜 아닙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에 나를 참여시키고 있다면, 나를 그 일에 콜링하고 있다면, 부르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그 일에 쓰임받고 있다면,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인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얘기합니다. 너무도 중요한 진리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짐의 성격이 나와요. 하나님의 짐은 가볍고 쉽다라는 거예요. 무겁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짐은 가볍고 쉽대요. 왜요? 28절 하반절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얘기합니다. 즉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희의 형편을 살펴주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짐을 지고자 할 때, 기꺼이 내가 하나님의 짐을 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래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게요. 기꺼이 하나님의 짐을 지라는 거예요. 왜요? 배우기 때문이에요. 배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짐을 접은 사람은 기쁨을 알아요. 은혜를 알아요. 그 안에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짐을 지고 살아간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때 그 안에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언제 재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언제가 재미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짐을 지고 헌신하고자 할 때요. 내가 하나님의 짐을 지고 헌신하고자 할 때 그때 신앙의 맛을 경험합니다. 아하, 신앙의 맛은 이런 거구나. 아,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거구나. 이거예요. 수십 년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짐을 지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 신앙의 맛을 느낄래야 느낄 수가 없어요. 수십 년 신앙생활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짐을 기꺼이 지고 헌신하고자 할 때 그 안에서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짐을 지고 계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제 짐도 지금 버거워갖고 쩔쩔매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짐을 집니까? 예? 아유, 제 그냥 목구멍이 그냥 포도청인데 먹고 살아야죠. 당장에 먹고 살아야. 제가 아이고 저도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고 아이고 그냥 저는 그냥 제 일만 하겠습니다. 제 짐만 지고 살겠습니다. 제 짐만 지고 사는 것도 버거워 갖고 쩔쩔매는데 아이고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짐을 집니까? 혹 다 내려놓고 싶으십니까? 그 짐은 정말 힘겨운 짐일 뿐일까요? 여러분을 정말 괴롭히는 짐일까요? 그것만 내려놓으면 자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3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짐을 지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짐은 가볍고 쉽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짐을 지고 헌신하고자 할 때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만 하나님의 짐이 부담으로만 느껴지고 또 버거움으로만 느껴지십니까? 오히려 그 일을 하면 할수록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십니까? 그렇다면요, 조금만 더 헌신하십시오. 그러면요, 그만큼 거기에 애정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만큼, 내가 든 짐의 무게만큼 그 안에 보람과 기쁨,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짐을 기꺼이 더 짊어지세요. 그러면 그 안에 정말 사랑의 마음이 생겨요. 애정의 마음이 생겨요. 교사로도 헌신해 보세요. 아이들을 볼 때 그만큼 애정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대로 더 헌신해 보세요. 찬양하는 것에 그만큼 더 애정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주방봉사로도 헌신해 보세요. 섬기는 것에 그만큼 더 애정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는 그 일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헌신을 통해 축적된 애정은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합니다. 이 헌신을 통해 축적된 애정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헌신이 없으면 잠시 잠깐은 내게 약간의 플러스가 될지 모르지만 내 영혼에 빈곤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헌신하면 당장에는 약간의 마이너스가 있는 것 같지만 내 영혼에 영원토록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세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누가 은혜를 받아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살펴보아 시험을 받을까 주의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여기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얘기하죠. 여기 바로잡고는 무슨 뜻이에요? 원상복구시키는 거예요. 원상복구시키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짐은 뭐냐? 우리를 원상복구시키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짐을 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흐트러지고 깨어지고 어긋난 것들을 원상복구시켜서 시키셔서 회복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하면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짐을 지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라도 완벽하지 않죠. 실수할 때도 있고 범죄할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 본능적으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마구 코너에 몰아넣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손을 뻗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짐을 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실패와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혀서 꼼짝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 지금도 이 시간에도 죽음을 고민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정죄하고 위협하고 공격하고 움츠려들게 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정말 지금도 힘겨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데도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막 억압하고 움츠려들게 하고 숨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부드럽게 공감해 주고 또 아름답게 이해해 주면서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 주고 격려해 주셔서 그래서 회복시키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짐을 지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짐은 한 사람의 회복을 위하여 기꺼이 시간과 물질과 수고를 지불하기로 헌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의 짐을 지고 헌신하는 사람은 이후에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쁘지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뻐요. 신나는 놀이를 하면 기뻐요. 그런 기쁨과는 비교도 안 되는 기쁨이에요. 그런 기쁨과는 비교도 안 되는 기쁨. 보람을 느끼는 기쁨이요. 보람을 느끼는 기쁨. 내가 하나님의 짐을 지었을 때에 보람을 느끼는 기쁨을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피곤하지만 주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주님이 나를 통해 하셨다는 묵직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잘한 소소한 기쁨이 아니라 정말 묵직한 기쁨이요. 그 행복을 아는 사람은 혹 원치 않게 오해와 또 시험을 받을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헌신으로 짐을 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짐은 덜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서로의 짐을 지려고 해야 해요. 서로의 짐을 지려고 해야 해요. 인도의 성자 썬다싱은 자신의 인생의 경험 가운데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피치 못하게 높은 산에, 정말 겨울에, 추운 겨울에, 눈이 막 수북하게 쌓인 겨울에 산을 넘어가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동료와 함께 산을 오르게 되다가 산 중간쯤에 얼어 죽어가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동료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지요. 우리가 함께 져주자. 함께 지고 가자. 그런데 동료는 화를 내면서 지금 나 혼자 올라가는 것도 힘겹고 어려운데 막 큰 소리를 치면서 그러면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나 혼자 갈 테니까 알아서 하라 하고 혼자 가버렸습니다. 썬다싱은 혼자 갈 수 없기에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등에 업고 힘겹지만 한 발짝 한 발짝을 힘겹게 내디뎠습니다. 잠시 후 서로의 그 피차의 몸의 온도가 서로의 몸을 녹였습니다. 서로의 몸을 녹이고 얼었던 근육들이 다시 풀어지고 또 몸의 움직임들이 부자연스러웠는데 좀 더 자연스러워지고 그래서 걷는데 어려움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상쯤 오르게 되다 보니까 먼저 갔던 동료가 이미 얼어 죽어 있는 상태를 보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짐이 결국 우리에게 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사랑과 겸손을 배우는 계기가 되고 이전보다 더 강한 자신을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짐은 앞에서도 언급해 드렸지만 혼자 지기에는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입니다. 도무지 홀로는 감당할 수 없는 버거운 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짐만 지고 허덕일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짐을 지고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 살펴보아서 그 짐을 대신 져주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하면 어떤 결과가 찾아온대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은 뭐예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짐도 짊어지기 어려운데 거기다가 하나님 짐도 그냥 신앙이 조금 있으니까 믿음이 좀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지면 좀 하나님 앞에 미안하니까 그래 하나님 적당하게 타협해서 제가 찬양대만 하겠습니다. 제가 찬양대는 할 테니까 제가 찬양대 20년 했거든요.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내 짐 지고 하나님 짐 짓다고 하고 가는데 하나님 여기서 하나를 더 추가하는 거예요. 이웃의 짐도 져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고 우리 영혼을 풍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최근 저는 갈렙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무대 뒤에서 섬긴 아름다운 영웅이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는 여호수아와 늘 동행자였습니다. 함께 했고 늘 함께 같은 생각을 나눴습니다. 또 정탐을 보냈을 때 돌아와서 정탐을 보고할 때도 역시 여호수아와 동일한 의견을 제시했고 동일한 생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서로 잘 통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고 갈렙은 조용히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었을 때에 갈렙은 그 뒤로부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도대체 무엇일까? 기분 나빠서 그 여호수아를 떠나버린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뒤에서 묵묵히 여호수아의 짐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감추고 서로의 짐을 져주던 삶. 자신을 감춘 것은 결국 여호수아를 향한 배려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주연이 되기를 원하지 조연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다 무대에 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누군가는 뒤에서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어떤 누군가는 조명을 들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어떤 누군가는 분주히 뛰어다니면서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는 갈렙처럼 무대 뒤에 선 영웅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갈렙에게 적당한 때에 큰 상을 내려주셨던 것처럼 서로의 짐을 지며 아름답게 섬겨주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장 적당한 때에 여러분들에게 큰 상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우리 짐을 지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서로 짐을 함께 지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내 멍에를 함께 메자고 말씀하신 주님, 그러면 너희의 짐이 가벼울 것이라고 말씀하시던 주님의 뜻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사랑의 주님, 모두가 짐을 지고 시달리고 있지만 서로 서로 사랑 가운데 짐을 함께 져줌으로 이 어려운 세상을 가볍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든 세상을 쉽게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